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해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에 탁지일 교수님 모시고 2단 세미나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은 시편에서 오랜만에 읽었습니다. 시편은 성가대가 찬송하고 또 회중이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모여있는 가사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을 본따서 다섯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7편은 다섯 번째 권의 이제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첫 부분을 보면 성가대 임례송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 선포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로의 부름, 콜 투 워십 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시기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네 가지 장면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으로서 이렇게 포로로 적군에 잡혀 있는 것, 거기에서 해방된 것, 그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또 극적인 그런 장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국권을 빼앗겼다가 극적으로 회복된 경험, 이런 것은 이제 국경일로 만들어서 자손 대대로 경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역사의 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해방된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구원의 모티브를 많이 노래하게 되었고 그것이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우리가 죄에서 그 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모티브를 그렇게 영감 있게 노래하게 된 그런 두 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네 가지 장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겪었을 수 있고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네 가지의 장면입니다. 그 네 가지의 장면 첫 번째는 광야를 유랑하는 장면이에요. 광야를 유랑하는 장면. 지금이야 지금 서부 쪽으로 가면 사막들이 있는데 사막에 도시들도 있고 길도 다 뚫려 있고 이렇게 SUV 타고 쫙 이렇게 사막을 가면 요즘이야 가지만 예전에 그런 길에 아무도 빛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를 헤매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가 연이어 지고 어디서 짐승의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겠고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겠습니까? 두 번째 장면은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교도소는 너무 좋아져가지고 일부러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할 만큼 꽤 이렇게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고대의 감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감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기가 막힌 질병에 걸려있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질병은 참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위로하고 또 스스로에게 위로하기를 요즘 약이 좋아서요. 요즘 의술이 좋아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담하게 그 병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3000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웬만한 질병에 걸리면 죽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 치는 바다에 한번 계셔 보셨습니까? 물은 정말 무섭습니다. 성난 파도,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정말 다리에 힘이 쭉쭉 풀릴 것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정말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막 매달리고 그랬던 그런 바다. 구약에서 바다는 거의 혼돈과 심판의 그런 장면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와 감옥과 질병과 풍랑 이 네 가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뤘고 이제 오늘 본문이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두 부분을 다루고 바다는 이제 내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쇠사슬에 매어 곤고함에 빠진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전쟁 포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옥에는 인권이란 게 없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모든 것에 자유에 속박되고 모든 자원들에 결핍된 그런 감옥에서 심지어 고문까지 당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장면 같습니다. 감옥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뭐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절한 것이 지금 이 처절한 형편의 이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그 감옥의 현실 가운데 그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자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 감옥은 역설적이게도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감옥에 있다가 울부짖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이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감옥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은혜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했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도 웬만한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마음의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인은 이 고통과 이 번민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구원받게 된 자기 개인의 운명과 또 민족의 운명을 절묘하게 섞어서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칭얼칭얼거리는 것도 또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했는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면 어느 순간에는 좀 이렇게 귀찮은 티를 내고,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그런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했는 말 또 해도 또 받아주시고, 또 칭얼거려도 받아주시고, 들릴 듯 말 듯 작은 신음으로 하는 것도 크게 들으시고 증폭기를 대고 들으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웬만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우리들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은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구절이 이 시편 107편에 몇 번 반복될까요? 몇 번 반복될까요? 네 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 가지 사건 가운데 구원받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네 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시편을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 안에 규칙들도 있고 그 안에 감동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시는 대꾸도 있고 또 대조도 있고 반복도 있고 점층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뭐 수미상관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문학적 기법들이 그 시인의 마음 또 그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는 읽고 묵상할수록 그 맛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단어를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자하심과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자발적으로 돕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을 인자하심, 인내하심,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것은 우리의 이 구원 사건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뭐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된다거나 뭐 있을 만한 일이라거나 있을 법한 일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벌어진 것은 이것은 신적 사건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으키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가 믿겨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장면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장면입니다. 17절부터 시작되는데 미련한 자들이다 라는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질병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다 싫어할 지경이 되어서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질병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구체적인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병으로 연단할 수 있으신데 경건한 자들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면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경건의 수준과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올릴 수 있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문구를 묵상해 보면 떠오르는 시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시편 1편이 떠오르셨다면 저랑 같은 시편을 떠올리신 겁니다.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들은 이걸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예.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거기만 가서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없어져요. 그럼 미련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하고 그런 자리에만 골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 극명한 대조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가, 그것을 멀리하는가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같이 울창하게 그렇게 자라는데 미련한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껍데기처럼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먹지 않아서 결국 병에 걸리면 굶어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입맛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곡기를 끊으시면 오래 못 지내시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먹을 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으면 힘이 있거든요. 먹을 수 있으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해요. 정말로 모래를 입에 넣고 씹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버겁고 막 울릉도에 배 타고 가는 것처럼 속도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밥은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그렇게 싫다 그래요. 지난 1년 동안 항암 치료하시고 투병하셨던 제 아버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밥을 잘 못 먹고 병원에 가면 항암치료 일정을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혈소판 수치를 재는데 혈소판 떨어지면 열심히 더 드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을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돌려짐을 당하신 다음에 이게 먹어야 이게 통과가 되고 그래야 이 스케줄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패턴을 한번 분석해보고 임상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좋은 친구랑 같이 먹으니까 밥을 먹을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업 시트를 만들어가지고 친구들 또 성도님들 하루에 한 분씩 사인업을 해가지고 30분 인근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점심만 드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끼 한 끼를 하루에 한 끼씩 드시면서 18차 항암을 잘 통과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영적인 양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파리하게 말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1절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이 다시 한번 후렴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양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기도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이 기억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다른 자원들이 아무리 풍부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본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고난의 이유가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책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만 이 고난을 뚫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 분석해 보시고 내 삶의 패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를 나름의 방식을 개발하셔서 꾸준하게 루틴을 실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밥도 우리가 생각나면 먹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루틴을 정해놓고 그때를 찾아서 먹는 것처럼 또 그 방법도 아침은 이런 식으로 먹고 점심은 이렇게 먹고 저녁은 이렇게 먹고 한 번씩 특식을 먹고 한 번씩 만나서 먹고 한 번씩 불러서 먹고 한 번씩 불러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영적인 양식을 집에서 먹으려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하던 거 잘하자.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듣는 거 계속하고 아이들과 시편 쓰고 읽고 나누는 거 계속하고 큐티 본문 계속 따라가면서 읽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주일 본문이 나오면 금요일 날 교회 홈페이지 가면 이제 주일 주보가 나오잖아요. 그 본문 나오면 토요일 하루는 그 본문을 읽고 좀 묵상하고 기다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다. 먹어야 산다. 그런 단순한 실천을 해보는 거죠. 말씀을 먹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이 시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은 22절인데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의 마땅한 바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감사제는 화목제를 의미하는데 화목제는 유일하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함께 나누는 제사장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가족과 이웃, 가난한 자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리는 날은 공동체의 그런 축제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 자리에는 사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이 복을 받아야 하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야 하고 한인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찬양인데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선포됩니다. 이 찬양에는 가사가 중요하죠. 이 가사에는 신학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 한 곡도 우리 허투루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간증이 담겨 있는 찬송 한 곡을 좀 잘 선정해 보셔서 함께 가족의 마음을 담는 간증의 찬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까?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줄까?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시다면 찬송가부터 물려주십시오. 이 찬송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던 찬송이다. 이 찬송 정말 나의 간증이 있는 찬송이다. 이런 찬송 몇 개 꼭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의 신앙이 기억나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신앙을 그 가사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노래합시다. 그리고 나눕시다. 화목제물을 나누는 것처럼 풍성하게 나누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처럼 함께 예배의 감격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시편을 들려주신 것은 우리의 삶으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또 삶에서 우리의 구원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멋진 하늘나라 시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시편의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인자하심과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또 선포되고 증거되고 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일의 예배를 사모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에 주 앞에 드릴 감격적인 예배를 매 순간 매일매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